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전 7시 27분경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조한미군사령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원, 영토 또는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노력은 여전히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NSC를 긴급 소집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북한의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2지 밖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발사체를 빈번히 쏘는 행위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일본은 향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적기지 타격 역량 확보를 포함해 국가안보 역량 전반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의제로 열린 러시아와의 전략 안정 대화 SSD 첫날 회담에서 양측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외교와 갈등 확산의 길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경우 아직 이번 주에 두 차례 회담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미러 전략 안정 대화를 총 세 차례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러시아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선택지 외에는 갈등 확산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외교의 길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 회담 대표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국가 안보 이익과 검증된 전략적 안정성에 부합한 향후 행동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역내 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양측의 잠재적 제한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 대표인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 측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 한해서는 어떤 갈등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군이 여전히 큰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갈등 완화에 대해 진지하다면 일부 병력을 빼거나 배치 태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거 북한 당국이 일본인을 납치한 니가타현에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45년 전 니가타시에서 등교 도중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당일 동선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오늘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하스이케 카오루 씨와 그의 부인 하스이케 유키코 씨가 44년 전 납치된 가시와자키 씨의 해변도 둘러볼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성사될 경우 11년 전 존 루스 당시 미국 대사가 요코타 씨의 납치 현장을 방문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 관리들의 하스이케 씨 납치 현장 공식 방문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씨와 사도시 시장은 대사관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해 8월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었던 아프간 사람들의 탈출 행렬 기억하십니까? 공항 인근의 장벽 앞에 몰린 사람들 사이에서 철책 넘어 미군에게 아이들이라도 먼저 보내고 싶어하던 사람들의 간절한 손길을 전한 보도사진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미군 병사에게 전달됐다가 행방을 알 길 없었던 이 두 달배기 아기 소할리 아흐마디가 거의 다섯 달 만에 가족 품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경비원이었던 아버지 미르자 알리 아흐마디 씨는 부인과 다른 네 자녀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 했답니다. 아기라도 먼저 안전하게 공항 안으로 들여보내고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생이별을 했었답니다. 공항 바닥에 울고 있었다는 아기 소할리는 카불의 택시기사 하미드 사피 씨가 발견했습니다. 부모를 찾을 길이 없어서 집으로 데려갔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친자식처럼 키웠다는데요. 부모를 대신해서 할아버지가 먼저 찾아갔지만 소할리를 품에 안기까지 경찰이 나서고 중재를 하는데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자를 아주 바삐 끌어안는 할아버지와는 반대로 울면서 주저앉아버린 사피 씨의 모습이 아들처럼 키웠다는 깊은 정을 생각하게 했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미국 미시간주에 정착한 소할리의 부모는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하루빨리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북한은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고요. 남포와 용현 쪽으로 오후에 곳에 따라 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29도까지 떨어집니다. 희산이 영하 25도, 중강이 영하 27도고요. 평양이 영하 15도, 신의주도 영하 15도, 개성이 영하 13도입니다. 함흥, 청진 영하 12도, 원산, 장전 영하 9도에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산도 영하 13도, 중강 영하 11도, 평양이 영하 6도고요. 신의주 영하 4도, 청진 영하 1도, 해주 개성도 영하 3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영상으로 오르는군요. 2도, 그리고 장전은 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오전은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 날씨입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7m로 매우 높습니다. 먼바다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m로 오전에 먼바다 쪽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던 러시아 주도 외국 병력이 이틀 안에 철수를 시작할 거라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중국과 홍콩, 일본 등 여러 정부가 추가 봉쇄와 외국인 입국 규제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에 지고 있는 빚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부터 가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주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위는 진압됐고 평온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의 중심지였던 알마티는 지난 며칠간 계속됐던 총성도 멈췄고요. 시청 소속 직원들이 거리를 청소하면서 격렬했던 시위 흔적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시위대를 테러 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당초 시위는 지난 2일에 연료비 등 물가 폭등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외국 무장 세력이 포함된 테러 분자들의 쿠데타 시도로 간주했고요. 시위 사흘만인 지난 5일에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에 지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CSTO는 바로 다음 날에 러시아 공수부대로 이뤄진 제1진부터 파병했습니다.
예, 그 CSTO, 그러니까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죠.
네, 맞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 구소련권 국가들이 결성한 집단안보기구인데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러시아, 벨라루스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1992년에 이 CSTO가 출범한 후에 실제로 병력이 파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11일 CSTO의 주요 임무는 끝났고 테러 분자들의 쿠데타 시도도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던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병력이 조만간 철수를 한다고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 이틀 안에 CSTO 평화유지군의 단계적인 철수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수 절차는 열흘 이상 걸리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CSTO의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토카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약 2천 명 병력에 장갑차와 군용 차량 등 군사 장비 250기가 투입됐습니다. CSTO 병력은 또 처음으로 수도 누르술탄에도 배치됐습니다.
네. 자, 수도 누르술탄, 이 카자흐스탄을 장기 집권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를 둘러싸고 토카예프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카림 막시모프 국가보안위원회 NSC 위원장을 해임하고 단역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예, 자, 국가보안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네, 구소련 시절에 있었던 정보기관 KGB에 이어서 1992년에 카자흐스탄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창설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KNB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30여 년 장기 집권을 하면서 핵심 요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 국가보안위원회 NSC 위원장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NSC가 다가오는 위협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수요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도시의 NSC 지부는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건물을 버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건물, 기밀 문서들이 폭도들의 방화로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일까요?
공식적인 대외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사임 후에도 유지하고 있었던 NSC의 최고 의장직을 지난주에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넘겼는데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부유층들 또 기업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새로운 자선단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시사하면서 초대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사태가 일단락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그 지난 며칠간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약 160명, 부상자는 8,000명 이상에 달합니다. 또 반정부 시위자들 가운데서 체포된 사람도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이번 시위로 100개 이상의 은행, 기업, 차량 400대 이상이 파손됐고 1억 7천만 유로, 미화로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이 또 도시를 봉쇄했다고요?
네, 중국이 10일 늦게 허난성 최북부에 있는 안양시에 대한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안양시는 중국이 전면 봉쇄를 단행한 세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완전히 봉쇄된 다른 두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네, 산시성 성도인 시안시와 허난성 위저우시입니다. 아, 중국은 이들 도시 외에도 저장성 닝보시, 또 베이징과 가까운 텐진시는 부분 봉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뭐 수천만 명의 인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면 봉쇄된 안양시의 경우 인구가 550만 명입니다. 또 2주 넘게 봉쇄 상태인 시안은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고요. 위저우시는 약 11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전면 봉쇄된 안양시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양시 당국은 10일 두 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감염이 지난 8일 텐진시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사례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 전면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요. 언제까지 봉쇄할지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텐진이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베이징과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네, 베이징과는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텐진은 본토에선 제일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발견됐는데요. 텐진에 이어서 안양에서도 오미크론이 발견되면서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 당국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중국은 다음 달 4일 개막식에 약 3천 명의 공연자들을 동원하고 행사 시간도 100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책임지고 있는 장모이우 감독은 10일 방역 조치와 또 추운 날씨로 행사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의 개막식 관람 불가 결정은 일찌감치 내렸는데요. 하지만 자국민 참관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콩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군요.
네, 홍콩 당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자 외국인 입국 규제 등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홍콩 정부가 이른바 고위험군 국가 약 150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홍콩 공항 경유를 중단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150개국이면 뭐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인도, 한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이 현재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외교관과 정부 관리들, 또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예외 대상입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는 15일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유지될 예정인데요. 종료 날짜는 상황에 따라서 검토한 후에 바뀔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네. 자, 일본도 당분간 입국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죠?
네, 일본 정부도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 억제를 위한 국경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2월 말까지 현재의 틀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해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채무를 다시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스리랑카를 방문했는데요. 코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왕이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채무 상환 조정을 고려해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AP 등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야, 중국이 스리랑카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5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사관 형태로 스리랑카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가 올해 갚아야 할 채무가 모두 45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리랑카가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인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스리랑카는 최근 심각한 부채와 외환 위기에 시달렸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관광객들의 발이 끊기면서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스리랑카라고 하면 관광산업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스리랑카 방문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왕이 부장에게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10년 사이에 50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이 스리랑카가 중국에서 빌린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네, 주로 항만이나 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스리랑카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빌려준 차관을 이런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1대1로 정책은 전 세계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세계 곳곳을 중국과 연결한다는 시진핑 중국 정부의 사업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이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국에 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많죠?
네,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세계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제공한 부채 탓에 몇몇 국가는 경제, 정치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는 중국 차관을 들여오고 나서 수익을 내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비판을 일축하고 있고요.
네, 차관 공연은 차관을 들여가는 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한 거지 특정 나라를 중국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스리랑카의 채무 재조정 요청에 대해서 중국의 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은 이 요청에 자세하게 답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할 수 있는 한 스리랑카의 경제 개발을 항상 도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1일 입원 환자 수가 14만 명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이 미국에서 역대 네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앞선 해에 비해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람이 크게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하루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 보건우생부 집계 따르면 9일 1일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약 14만 2,390명으로 지난해 1월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었을 때 기록한 14만 2,315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쪽의 통계도 같이 볼까요?
예,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역시 12일 1일 입원 환자 수가 14만 1,000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1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 일주일 통계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 7일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보건우생부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일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는 13만 2천여 명인데요. 2주 만에 8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로이터통신도 지난 열흘간은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가 7만 명이 좀 넘었는데 이번 주 들어 그 숫자가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그런 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델라웨어와 일리노이, 메인주 등 10개가 넘는 주에서 현재 코로나 입원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비율에 비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곳으로 로드아일랜드와 뉴욕주, 워싱턴 DC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입원 환자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지 않은 주는 애리조나와 아이다호 등 7개 주에 그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률은 높지만 중증 위험도는 낮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가 보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원하는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들의 중증도는 덜하지만 일단 입원 환자 수가 크고 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료 시스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런 확산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서 일일 입원 환자가 30만 명 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입원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어떻습니까?
여러 집계를 종합해보면 10일 현재 1일 사망자 수는 약 1,700명가량 되는데요. 자, 이달 초 1,400명 수준에서 늘어나긴 했지만 입원 환자 숫자처럼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1일 확진자 또 입원 환자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은 없는 겁니까?
네, 조만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10일 NBC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이 3월이면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만 막는 겁니까?
아닙니다. 블라 CEO는 오미크론을 비롯해 현재 돌고 있는 다른 변이들도 겨냥한 백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블라 CEO는 이어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주길 바라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화이자 말고요. 그 외에 다른 백신 제조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모더나사 역시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도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가을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곧 임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자, 한편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좀더 쉽게 이 코로나 검사를 할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가입자들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을 10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침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를 더 편리하게 하고 검사 비용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인당 한 달에 최대 8번까지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약국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살수 있고요. 아니면 검사 키트를 산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인당 최대 8번까지 무료로 검사를 할수 있으니까 만약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32회 검사를 할수 있는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의료기관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는 변함없이 무제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작년이 그러니까 2021년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더웠던 해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10일 국가환경정보센터의 연간기 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평균 기온은 화씨 54.5도, 즉 섭씨 12.5도씨로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화씨 2.5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는 지난 127년간 네 번째로 더운 기온인데요.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지난 2012년으로 당시는 화씨 55.3도, 섭씨로는 약 13도씨에 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워싱턴 DC 수도 지역의 작년 여름을 생각해 보면요. 뭐 그렇게 역대급으로 더웠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난달이었죠. 작년 12월이 예년보다 매우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꼭 봄날씨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12월은 미국에서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지난해 특별히 기온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있습니까?
네, 북동부 지역 메인주와 뉴햄프셔 지역이 특히 올랐습니다. 이곳은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 더운 해였는데요. 다른 북동부와 중서부, 서부 지역들 역시 평균 기온보다 훨씬 높았고요. 남부 지역만 평균 기온을 유지했습니다.
예. 자, 최근의 기온 변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27년간 가장 더웠던 6해가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한 2012년 이후에 다 나왔는데요. 국가환경정보센터의 러셀 보스 기후 분석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앞으로 더더운 해가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가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산출했다고요?
예, 보고서는 지난해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가져온 재해가 20차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해인 2020년에 대형 재난이 22차례 발생한 이후 역대 두 번째인데요. 여기엔 미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지난해 2월 발생한 미 중부 지역 한파, 그리고 12월에 발생한 켄터키 지역 대형 토네이도 등이 포함됩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뭐 한두 건도 아니고요. 20건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전체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총 재산 피해액은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피해액이 컸던 재난은 지난해 8월 멕시코만 연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이 피해액이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7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연재해로 그 재산 피해가 난것 말고도 인명 피해도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은 68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0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연간 기후 보고서는 13일에 정식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에디 존슨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영향은 모든 미국인 각자에게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 앞선 해보다 더 늘었다는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 로디엄 그룹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선 2020년보다 6.2% 늘었습니다.
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배출가스가 늘어나긴 했지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5%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해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보겠습니다.
예,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운송과 전기 발전 부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운송에서 10%, 그리고 전기 발전에서 6.6%가 늘었습니다.
자, 먼저 운송 부문부터 보죠. 어떻습니까, 내용이?
예, 운송 부문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1%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경제 활동 제약으로 앞선 2019년에 비해 15% 이상 줄었는데, 2021년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특히 화물 운송의 증가가 연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온실가스 배출도 2020년도 대비 10% 늘어났습니다. 다만 2019년 수준까지는 늦진 않았습니다.
네, 이 전기 발전 부문 상황도 같이 보죠.
예, 전기 발전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차지하면서 운송 다음으로 높은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건 바로 석탄 발전이 늘었다는 겁니다. 앞선 해에 비해서 무려 17%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로디엄 그룹의 케이트 라센 분석가는 지난 2021년에는 특히 천연가스 생산에 제약이 생겨서 석탄 발전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센 분석가는 이어 석탄 발전이 늘어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그래도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앞선에 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미국의 전체 전기 발전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37%를 차지했고요. 석탄 발전이 앞선 해보다 3%포인트 늘어난 2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단체가 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에서 52%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로디언 그룹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의 주요 다른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소식 한 가지 더 볼까요? 미국의 자동차 업체죠. GM이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GM사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정대기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배기가스 배출 제한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GM은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기가스 배출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이 같은 기조를 바꾼 바 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감축 규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20년 9월 발표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3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보유와 판매는 가능한데요.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정부나 다른 주 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논쟁은 우드로 윌슨 정권 말기에 미국 정치에서 주요 쟁점이 됐고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뇌졸중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고 건강 문제로 후보로 다시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임스 콕스 당시 오하이오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콕스 후보는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윌슨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콕스 후보는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워런 하딩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하딩 후보는 보통의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딩 후보는 미국의 국제적인 문제에 관여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 공약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 가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와 보통의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 사이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콕스 후보는 윌슨 대통령의 꿈이 실현된다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고 미국은 세계 모든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평소 윌슨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고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랐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콕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미국인 가운데는 더는 유럽 일에 관여하지 말고 미국 국내에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에 맞서는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더는 남의 나라 문제로 골머리 앓지 말고 이제는 국내 일을 챙기자는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세계 평화도 좋지만 이젠 좀 국제 문제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가야 할 길을 갔으면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고 이제는 하딩 후보와 함께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와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는 명확하게 다른 주장을 펼치며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 평화와 자유,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자는 콕스 후보와 보통의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자는 하딩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선거 결과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평화보다는 미국 내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공화당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인의 속마음은 국제연맹과 자신의 뜻을 지지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한 거죠. 윌슨 대통령은 사람들이 왜 국제사회의 단결과 세계 평화에 대한 자신의 꿈에 동참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로 미국이 역사상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이 국경 넘어 세계 다른 나라 문제에 힘을 쏟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1920년 대통령 선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생각은 바뀌었고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세기인 1900년대가 시작되고 처음 20년 동안 미국은 외교 정책을 활발히 펼치면서 세계 여러 지역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은 투표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과 돈을 희생하는 것에 지쳤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계 평화보다는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젊은이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인 두 대통령 시대를 살아온 거죠. 이 시대 젊은이들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목격했고 그런 만큼 이 길을 마련한 두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바다 건너 미국인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마치 잔뜩 부풀어 있는 풍선을 뻥 하고 터뜨리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고 미국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1920년 이후 미국인들은 유럽과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얘기는 더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ever이라는 말이 뒤에 붙는 단어가 많습니다. whatever, whichever, whoever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atever부터 보겠습니다.
The word whatever can mean anything at all or it doesn't matter what.
whatever의 뜻은 무엇이든 또는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것이나 가져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ou can have whatever you like.
또 whatever 대신 anything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You can have anything that you like.
You can have whatever you like. You can have anything that you like.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해지면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you do, don't come home after sunset.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 I don't care what you are doing.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같은 표현입니다. Whatever you do, I don't care what you are doing.
Our next ever word is whichever.
다음 ever이 들어간 단어는 whichever입니다.
The word whichever can mean any one of a group or it doesn't matter which.
Whichever의 뜻은 어떤 쪽이든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Those three hats are the nicest. Choose whichever you like best and I'll buy it.
저 세 개의 모자가 제일 멋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살게요. 이 뜻은 세 개 중에 아무것 하나 고르면 내가 사겠다는 말입니다. Whichever,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Whichever이 사용된 대화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sure whether I want to go to Martinique, Guadeloupe, or St. Lucia.
Whichever trip you choose, I'm sure you'll get lots of time in the sun.
마티니크로 가야 할지, 과들루프로 가야 할지, 세인트 루시아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떤 여행을 선택하든 태양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확신합니다. whichever trip you choose. 당신이 어떤 여행을 선택하든 해서 whichever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It doesn't matter which trip you choose. Whichever trip you choose. 같은 표현입니다.
Our next ever word is whoever or whomever. Unlike other ever words, this word has two forms.
다음 ever이 들어간 단어는 whoever 또는 whomever입니다. 다른 ever이 들어간 단어와는 달리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The word whoever can mean any person or it doesn't matter who.
Whoever의 뜻은 누구나 또는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Whoever이 들어간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Whoever told you that didn't know much about cars.
누군지 그것을 당신에게 말해준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Whoever, any person, 누구든을 의미합니다. Whoever이 들어간 또 다른 문장입니다.
Whoever you go with, make sure they bring their cell phone.
누구랑 가든 그들이 핸드폰을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Whoever you go with, 누구랑 가든, it doesn't matter who you go with. 당신이 누구랑 가든 상관없다. 같은 표현입니다.
Our next word, wherever, can mean in, at, or to any place, or it doesn't matter where.
다음은 wherever입니다.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Wherever이 사용된 문장 들어보시죠.
Wherever the boy went, the dog followed.
소년이 간 어디든지 그 개는 쫓아갔습니다.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whatever.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whichever. 누구든 상관없다, whoever. 이렇게 단어 끝에 ever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